240페이지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노조법 위반죄.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05년 5월 12일 선고 2005도 890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 번호는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고 2005도 7517 판결인데 이것이 최종적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가면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241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는 LG칼텍스 정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LG정유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원만한 교습이 어려워지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1순위로 배제를 요구한 조정담당 공익위원 배아무개 씨를 특별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노조 측에서 몇수몇수 이렇게 배제하고 사측에서 또 배제를 하고 이게 배제가 안 되고 남은 사람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1순위로 배제를 요구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배제를 요구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포함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조는 당연히 조정안이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정을 거부하였다. 한편 조정 기간 중 이루어진 단체 교섭도 어려워지자 노조는 그 이후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중재 해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중재 해부 결정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 사실에 이를 포함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이죠. 이 파기환송 전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조법 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해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해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해부일로부터 15일의 기간, 중재해부일로부터 15일의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전제하였다. 따라서 노조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해부 권고 결정을 들어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해부 결정을 하였다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해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노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원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래서 사건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 중재해부 결정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하려면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해부 권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재해부 권고 결정이 배제하라고 노조가 요구한 사람을 포함시킨 그런 조정, 인적 구성을 가진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해부 권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니까, 그것을 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중재해부 결정 역시 위법하니까, 이 위법한 것에 위반했다고 해서, 이 위법한 중재해부 결정에 위반해서 쟁의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을 노조법 위반죄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 후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파기환송 후 재판부는 소로마자 방가로 소로마자 1. 구체적인 특별조정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서혹 하자를 치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중재해부 권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중재해부 결정 자체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해부 권고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해부 결정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노조법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 그래서 여전히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위법한 권고 결정에 따라서 내려진 위법한 중재해부 결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한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심리를 해보라 했더니 광주지방법원인 원심에서 더 심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유죄다. 그래도 유죄다. 왜? 하자가 치유됐거나 이의를 제기를 안 했다는 거죠. 배제는 요구했는데 이 공익위원이 포함돼가지고 조정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의를 제기를 안 했거나 또는 그냥 앞에 게 위법해도 뒤에 끝까지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앞에 거, 즉 중재해부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해서 이에 기초한 중재해부 결정까지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왜냐?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해부 결정 자체가 권고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를 들어세운 것이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해서 147각주에서 대법원 2005도 7517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2005년 당시에 글 쓰던 때 썼던 것이고, 지금은 2008년이니까 이것이 판결이 났죠. 그래서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거, 작년 말에 선고가 됐습니다. 2005도 7517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지방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취지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 상고 이유를 배척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노조법 위반죄가 맞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어떤 논리를 받아들였다? 하자가 치유돼버렸다는 원심의 논리를 대부분이 종국적으로 받아들여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5도 7517 사건. 244페이지. 노조법 72조 3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별조정위원회라는 거는 노동위원회는 사측위원, 그다음에 노동측위원, 이제 공익위원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특별조정위원이라고 따로 구성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일단 뽑는 거죠. 공익위원 중에서 뽑는데, 이렇게 이름 걸어놓은 여러 명의 공익위원이 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는데, 이 중앙노동위원회 여러 명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노조법이, 그래서 서로 이 사람은 너무 친노적이다. 이 사람 너무 친기업적이다. 이러면은 딱딱 배제를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특별조정위원이 되는데, 노조법이 노사 양측에 조정위원 배제권을 부여한 이유는 물론 특별조정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45페이지 로마자사 위법한 조정위원 선정의 하자 치유 문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조정위원 선정 과정. 이 사건 발생 당시 노조는 조정 담당 공익위원 12명 중 S언론 재단 미디어 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배아무개 1순위로 한 후, 이 사람 너무 친기업적이다. 여기에 3명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배제하였고, 사용자도 4명을 순차적으로 배제하였다. 이래서 조정 담당 공익위원 4명이 남게 되었는데, 남은 4명 중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과 상임위원을 배제하고 대신 조정위원 최저 정족수 3명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4명 중에 2명 빠지니까 1명이 필요하죠. 1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으니까 3명을 만들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한데, 그 1명 어디다 끌어왔느냐. 자기는 바쁘다 하고 빠지고, 상임위원도 바쁘니까 너도 빠져라 한 다음에, 노조가 제1순위로 저 사람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배아무개를 조정위원으로 지명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버렸다는 것이죠. 246페이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하자치유 논리. 하자치유 논리는 다음과 같이 파기환송심인 광주지방법원이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수를 내려보면 노사 양측이 배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즉시 제척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즉시 제척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는 그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일방 당사자 배제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위원으로 그 사람을 지명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제척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근거가 뭐냐? 아니 자기가 그냥 지어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어냈다. 여기 대해서 법 규정은 없는데 위반 효과 법 규정은 없는데 그 배제 1순위로 한 사람 포함시켰다 해서 바로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지져봐라 짓지만 포함시키겠다. 그럼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고 한번더 짖으면 한번더 짖으면 빼주겠다. 그래서 그 노동자 측의 배제 요구를 개짖는 소리로 이제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번 짖으면 시끄러우니까 제척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개짖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걸 구성을 한 것이죠. 뭐 특별한 어떤 법적 논리가 탄탄하게 깔려있는 논리 전개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겁니다. 구체적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절차 진행에 참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그러니까 두번안 짓고 한 번만 짓고 그냥 참여했다면은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하자 치유의 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이죠. 하자 치유 논리의 부당성에서 247페이지 보면은 그러나 파기 환송심의 논리에는 결함이 많다. 비판. 이 배제권이라는 것은 취지가 뭐냐? 조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핵심이다. 단순히 배제되면 좋고 아니면 마는 모양새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파기 환송심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구민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번 짖으면 말고 짖은 대로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죠. 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한 법 규정이 그 정도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뭐 요구해봐라. 안 들어줄게. 안 들어주면 한번더 요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제척의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좀 게으르게 한 번만 요구하고 이상하다. 이 사람 왜 포함됐지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절차에 참여했다면은 문제가 있다. 절차에 참여했으면 그냥 다 치유된 거다. 그래서 배아무개 1순위로 너희가 실하지만 뭐 공정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이런 제도의 규정 형식 및 운영 현실에 비추어 볼때 어떤 제도 규정 형식 및 운영 현실에 비추어 볼때 노동위원회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사유를 적어서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 바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피 신청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위원을 교체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의 신청을 하여도 위원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만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심판이나 조정 절차에서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운영 현실에서 봐서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피 신청적인 의미에서 이 공정한 특별조정위원회의 배제 요구 절차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특별히 법이 배제하고 나머지 공익위원회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그런 규정 형식에도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의 신청을 하면 제척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광주지방공원이 그냥 잠자다 지어낸 것이지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제권의 경우 기피 신청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 더 나아가 노조법 72조 3항 단서적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노사 양측 임의의 합의도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원심법원은 하자 치유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72조 사망 단서 규정의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석을 광주지방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72조 사망 단서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사건과 같이 노사가 배제권을 행사해버리니까 바쁜 사람 빼고 이러니까 3명 만들기에 사람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구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다. 즉 위원회 구성 정족수 3명을 채울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노사 협의로서 노사 양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래서 노사 양측의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서 합의가 그 요건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합의는 명백히 요건임을 따로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추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단순히 공익위원이 아닌 자도 조정위원이 될 수 있으니 공익위원 중 1인을 임의로 지명하여도 큰 문제 없다는 식의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죠. 248페이지 로마자 5 무효인 중재해부 권고를 전제로 한 중재해부 결정의 효력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설사 중재해부 권고 결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위법 무효라 할지라도 중재해부 결정은 여전히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서 쟁의 행위를 한 것은 노조법 위반으로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는 행정행위 기속력 논리를 행정법학에서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법 74조 1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해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꼭 규정하고 노조법 75조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해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꼭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해부 결정의 주체는 75조에 써있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해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결정은 누가 하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의견은 들어라고 되어서 의견에 따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해부 권고 결정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조정위원회 중재해부 권고 결정 했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해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속이 안 된다. 기속이 안 되게 A가 B를 기속할 수 없다. 그러면은 A가 위법하더라도 거기에 기초해야 해서 내린 B는 위법하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A에 따라 B를 내리게끔 규정이 돼 있다면 A가 위법하면 B도 위법할 텐데 A 공고 규정을 들어보고 B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마음이기 때문에 위협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속력 논리의 부당성 이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전영배 변호사는 전자와 후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전자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후자의 행정행위는 유효하다는 식으로 판단하였으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재해부 권고의 기속력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기속력은 이 사건에 언급될 쟁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문상으로도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해부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또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의견을 들어 중재해부를 할지 말지를 재량껏 결정할 따릅니다. 애초부터 기속력을 전제로 하여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기속력 혹은 그와 유사한 논점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고 이 사건은 법률행위의 요건 효과라는 기본적인 틀로 쉽게 구성이 된다. 자, 그 권고가 있어도 중재해부를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권고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해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법문을 75조를 다시 살펴보면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고가 있는 경우에야 결정할 수 있고, 공고 자체가 아예 없으면, 발디딜 곳이 없으면 아예 결정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고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의견을 들어보든 의견을 따라보든 상관없이 공고 결정이 없으면 중재해부 결정은 효력이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요건 효과가 있는데, 요건이 ABC가 있는데 B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B가 빠지면 AC만으로 어떻게 ABC를 다 갖춰야지 X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필수 요건을 빠뜨린 중재해부 결정은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를 어겼다 하여 형사처벌을 할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결국 하자치유의 논리는 결국 정당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공고가 존재했느냐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이는 하자치유 논리의 부당성 논증으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해석하는 것은 이 법문에 완전히 위배되는 해석이고, A인 공고 결정이 위법하면 B인 중재해부 결정도 위법하다고 봐야 되고, 결국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A라는 공고 결정, 이게 무효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앞에 살펴봤듯이 하자 치유가 안 된다. 그 치유를 한다는 것은 광주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논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없는데, 애초에 그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로만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포함시키면 무효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249페이지 맨 마지막 줄본,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가 1순위로 지목하여 배제권을 행사한 자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 과정에서 지명권자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노사 양측에 의하여 배제된 공익위원이 모두 8명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노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지명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그다지 아무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측에서는 1순위보단 그래도 2순위, 3순위, 그 특히 7순위로 배제한 사람이 그나마 믿음직스럽겠죠. 7순위로 배제한 사람들, 6순위로 배제한 사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중앙노동회 위원장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 6, 5, 4, 수, 3, 2, 1순위 이렇게 물어나가야지 배제 순위를 붙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짜고짜 가장 이놈만은 안 된다 한 놈을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사측에 유리하게 공고 결정을 탁 내려버리고 조정안을 제시를 해버리고, 이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측에 유리하게 바로 이제 공고 결정을 해버리고, 공고 결정을 해버리고 중재, 그게 기초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해부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72조 3항 당서에 의해서, 3한이라고 돼 있는데 뭐 마한 변한 3한도 아니고 그 3항이죠. 3항 당서에 의해서 노사 합의로 추천해 가지고 공익위원이 아닌 제3자를 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한 흔적도 없다. 72조 3항 단서, 파기환송심인 광주지방법원이 자꾸 꺼내드는데, 단서대로 했으면 잘 됐을 거 아니야. 단서대로 합의에 의해서 추천한 대로 해가지고 특별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으면 잘 됐을 텐데 왜안 했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고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는 엉터리다. 그래서 구성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중재해부 공고 또한 효력이 없으니까 그에 기초한 중재해부 결정은 무효니까, 무효인 거 어겼다고 해서 노조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못한다고 봐야 된다. 소로마자 6, 로마자 6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다. 굳이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노조가 저 사람만 하지 말라는 사람을 꼭 특별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가지고 부대 기초회관 중재해부 결정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 사건은 복잡한 논증을 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다알수 있는 일이다. 뭘다알수 있는 일인가? 즉,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이라고 하지만 여타 저타한 일들로 인해서 기업들과 얽혀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친기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탄압하려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의 어떤 조정과 교섭과 그 다음에 노동자 측의 구제를 담당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라면 당연히 어떤 그 법률 효과를 부인하면서 이런 전횡에 대해서 경고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치유된다. 뭐 잘못해도 상관없어. 일단 노조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참가를 했으면은 하자가 치유된다. 이 노동조합이 LG칼텍스 노동조합이 만약에 자문 변호사가 있었다면 자문 계약을 맺고 노무법인이나 아니면은 법무법인에 자문 계약을 맺고 매번의 교섭 과정이나 조정 신청 과정 이런 조정 과정에서 자문을 했었더라면 이 배아무개 씨가 포함된 여부의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보통 이제 변호사한테 달려가는 거는 송무할 때 달려가죠. 다일 끝나고 난 뒤에 형사 재판이 되니까 이제 달려간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어쨌든 판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제 요구한 사람이 포함되면 바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 가지고 이거 이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 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이제 이 원심 부분이 두 가지 논리, 하자 치유 논리와 기속력 논리 두 가지 논리 중에 첫 번째 논리, 하자 치유 논리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래 특조위의 구성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절차는 오로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린 것으로서 배제 신청한 공익위원에게 객관적으로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를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불문하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원래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배제 당한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니다는 거죠. 나쁜 놈 아니기 때문에 꼭 나쁜 놈 아니기 때문에 배제당한 사람 포함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배제 신청한 공익위원이 특조위 위원으로 지명되었다고 하여 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물론 단정은 못하겠지만 절차에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 배제 방식을 했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물론 재판부가 보기에 단정할 수 없겠지. 재판부가 노동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만약에 객관적인 공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순차적인 주관적 방식에 의한 배제 요구에 의해서 순차로 공지하고 남은 사람들로만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법문이 규정됐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공정한 사람을 특조위 위원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애초에 노조법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어떤 절차적 공정성에 의해서 확보되는 공정성이지, 판사가 사후적 입장에서 특히 이제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과 계급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위직 판사가 사후적 입장에서 보기에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공정성을 찾아내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것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오케이다.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의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적 의사를 구성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이걸 안 지켰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해야죠. 케이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케이크 조각을 집어든다. 8개의 조각으로 자른데. 그래서 케이크 조각을 자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케이크 조각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는 오직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린 것으로서 꼭그 사람이 자른 케이크가 뭐 객관적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대할 수 없, 객관적으로 케이크 자른 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일단 처음에 케이크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먹으라 해놓고 갑자기 도중에 말을 바꿔가지고 케이크 자른 사람이 처음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절차의 공정성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케이크 자른 사람이 처음 먹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의사에 달린 것으로서 꼭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조위는 단기간에 법정 기간 내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되는 점및 고도의 안정성이 노동자의 조정 절차에 요청되는 점을 비추어 보면은 특조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지명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특조위의 조정 절차에 참여하면서 공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권 중재 해부 결정 과정상의 하자가 그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의 제기에 의해서 하자 치유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자 있긴 있는데 이걸 갖다가 A라는 공고 결정의 하자가 B라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해부 결정의 하자로 그대로 미러처럼 이렇게 반영되진 않고 줄어들어서 반영된다. 그래서 이게 무효라고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조위는 단기간에 법정 기간 내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되는 점, 조정 절차를 단기간 조정하니까 그 단기간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혀 근거되지 못하는 것이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의 안정성이 고도로 요청되죠.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서 안정성이 가장 고도로 요청됩니까? 아니죠. 공정성이 가장 고도로 요청되죠. 그럼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가를 못 보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보다는 판사가 하는 일, 법원의 판결이 안정성이 고도로 요청돼서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서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죠. 재심에 의해서 취소되지 아니하면은 실체관계가 그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심리하거나 다투지 못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인데 노동쟁의 종의 절차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는 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려도 어차피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행정법원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별로 안정하지 않죠. 근데 그뭐 안정성이 고도로 요청되는 점 등에 비추어 뭘 비추긴 비추어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파기환송심에 결론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판례 하도록 하겠습니다.